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이 해상물류 또 운송 분야 자료들을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보니까 뭐 업계 리더 인터뷰도 있고 기술 전문가 발표, 그리고 실제 적용 사례 연구까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정말 방대한 자료들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오늘 저희의 목표는요, 이 복잡한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 특히 그 인공지능 AI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 핵심만 쏙쏙 뽑아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정보 나열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통찰들, 그런 것들을 함께 찾아보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먼저 이 해운 물류 산업에서 왜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이 이렇게 화두인지 그 배경부터 좀 짚어봐야 할것 같아요. 자료들을 쭉 보니까 단순히 그냥 종이 문서를 디지털 파일로 이렇게 바꾸는 수준, 그러니까 디지타이제이션을 넘어서서요. 업무 프로세스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디지털 기반으로 다시 설계하는 이른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게 핵심이죠. 사실 해운 물류는 워낙 파트너들이 많잖아요. 선사, 화주, 항만, 뭐 운송사.
그렇죠. 엄청 복잡하죠.
그래서 변화가 좀 더디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이제는 뭐랄까,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 된 거죠.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까요?
여러 동인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아요. 물론, 뭐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 향상 요구는 항상 있었던 거고요.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디지털 전환을 정말 강하게 밀어붙이는 가장 큰 힘은 제 생각에는 바로 탈탄소화 압력인 것 같아요.
환경 규제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그 유럽연합 EU의 ETS,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 거래제나 또 선박 연료의 탄소 지속도를 규제하는 Fuel EU Maritime 같은 것들이요.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오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네요.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라도 기술을 통해서 배출량을 줄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여기에 뭐 고객들의 기대치도 점점 높아지고 경쟁은 더 심해지고.
연료비나 인건비 상승도 무시 못하죠.
네, 맞아요. 그런 경제적인 압박까지 다 같이 맞물리면서 변화의 속도를 막 높이고 있는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건 이제 디지털화가 단순히 비용을 줄이는 그런 수단을 넘어서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까지 인식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네,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한정된 자원으로 더 많은 물동량을 처리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데 기술을 통해서 이걸 해결하고 심지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까지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기존 방식을 최적화하는 걸 넘어서 새로운 가치 창출의 기회로 보는 시각이 확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장 주목받는 기술이죠. AI. 이게 이 복잡한 해상물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좀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많은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첫 번째 영역, 역시 프로세스 자동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좀 지루하고 반복적인 작업들이 많으니까요. 그런 걸 AI가 대신 처리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메일이나 PDF 문서 같은 거 있잖아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는데 거기서 뭐 구매 주문, PO 번호라든지 예상 도착일 같은 정보를 AI 에이전트가 자동으로 싹 추출하는 거예요.
아, 사람이 일일이 찾아서 입력할 필요 없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철도 운송에 필요한 픽업 번호를 이메일에서 딱 찾아내서 해당 운송사에 자동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이미 쓰이고 있고요.
오, 편하겠는데요?
그리고 고객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 있잖아요. 제 화물 지금 어디쯤 왔어요? 같은 거. 그런 단순 문의는 이제 AI 챗봇이 응대하고요.
네.
심지어는 그 인보이스, 그러니까 청구서를 받으면 AI가 그걸 분석해서 혹시 오류는 없는지, 뭐 사기 위험은 없는지, 이런 걸 자동으로 감지하는 데까지 활용되고 있습니다.
와, 그럼 직원들은 진짜 좀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가 크죠.
근데 이런 사무 업무 자동화를 넘어서서 실제 배를 움직이고 항구를 운영하는 그런 핵심적인 영역에서도 AI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운용 효율성 개선에 AI가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를 들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항해 최적화예요. 예전에는 그냥 지도상에서 최단 거리로만 갔다면,
네, 그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실시간 날씨 정보, 뭐 해류 방향이나 세기, 심지어는 그 배의 현재 상태 있잖아요. 선체에 뭐 따개비가 얼마나 붙었는지, 엔진 성능은 어떤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AI가 최적의 항로랑 속도를 추천해 주는 겁니다.
와,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요?
네, 이걸 통해서 연료 소모도 줄이고 당연히 탄소 배출도 크게 줄일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환경 규제 대응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요. 그리고 또 그 머스크 같은 큰 선사들은 이미 원격 컨테이너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그래서 화주들이 자기 화물이 실린 냉동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어떤지 이런 상태를 실시간으로 다 확인할 수 있게 됐어요.
아, 정말요? 화주 입장에서는 엄청 안심되겠는데요?
그렇죠. 그리고 선체에 녹 쓰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 이제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그냥 찍기만 하면 AI가 분석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려주는 앱도 꽤 널리 쓰이고 있다고 하고요.
별게 다 있네요, 진짜.
항만 쪽에서도 AI 역할이 커지고 있는데요. 배가 들어오면 어디에 들지, 그러니까 선석 배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크레인 작업 순서 같은 것들을 AI가 최적화해서 항만 전체의 효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아, 그 병목 현상 같은 걸 줄이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항공 분야에서 쓰는 정시 도착, 저스틴 타임 어라이벌 개념, 이걸 해운에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있는데 이것도 결국 AI 기반의 예측 기술이 핵심이고요.
와, 듣다 보니까 AI가 정말 안 쓰이는 곳이 없는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에이젠틱 AI라는 게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되게 흥미로웠어요. 이건 뭔가요?
네. 에이젠틱 AI. 이게 뭐랄까, 단순 자동화를 넘어서서 좀 더 자율성을 가지고 특정 목표를 수행하는 AI 에이전트를 말하는 건데요.
자율성이요?
네. 마치 사람 직원처럼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클론옵스라는 회사의 AI 에이전트는요, 화물 중개 업무를 하면서 운송사랑 직접 전화 통화로 운임 협상까지 시도한대요. 통화하다가 AI가 좀 실수를 하거나 상황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 사람이 실시간으로 그 대화에 탁 끼어들어서 인수, 테이크오버를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영화 같은데요?
그렇죠. 또 다른 예로는 어그멘트라는 회사의 어기라는 AI가 있는데요. 얘는 이메일이나 문자뿐만 아니라 뭐 왓셉,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도 사람 팀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면서 물류 조율 업무를 함께 수행한다고 합니다.
팀의 일원처럼 움직이는 거네요, AI가?
맞습니다. 또 체인.io 같은 기업은 이메일에서 전자배송 지시서 정도를 AI가 자동으로 추출해서 바로 트럭 운송사한테 전달해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고요. 이런 에이전트들이 앞으로 물류 운영 방식을 정말 크게 바꿀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이런 AI 시스템들, 기반 기술은 뭔가요? 혹시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뭐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같은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런 거대 언어 모델, LLM, 그러니까 챗GPT나 클라우드 소넷, 제미나이 같은 것들이 많이 활용되고요. 또 이미지 분석이 필요하면 뭐 컨볼루션 신경망, CNN 같은 다른 AI 기술들도 쓰이죠.
여러 기술이 같이 쓰이는군요.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작업에는 특정 AI 모델이 더 잘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코딩 작업은 클라우드 소넷가 좀 더 낫고 일반적인 대화나 이미지 생성은 챗GPT가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하, 그럼 어떤 AI를 쓰느냐 보다?
그렇죠. 주어진 문제에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잘 선택하고 또 필요하다면 여러 모델을 잘 조합해서 활용하는 능력이 앞으로는 더 중요해질 겁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이렇게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하는 게 뭐 항상 순탄하지만은 않겠죠.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도전 과제들도 꽤 많더라고요. 기술이나 데이터 쪽 어려움부터 좀 볼까요?
네, 뭐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는 여전히 데이터 문제인 것 같아요. 데이터 품질 그리고 표준화 부족.
아, 그건 예전부터 계속 나오던 얘기 아닌가요?
맞아요. AI가 똑똑해지려면 결국 좋은 데이터가 많이 필요한데 해운 물류업계에는 아직도 수십 년 된 낡은 시스템, 그러니까 레거시 시스템이 많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대로 활용하기가 좀 어렵다는 지적이 많아요.
서로 시스템이 안 맞고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일부 기업들은 데이터를 자기들만 가지려고 좀 독점하려는 경향도 있어서 협업을 어렵게 만들기도 하고요.
데이터 공유가 잘 안 되는군요.
그리고 또 다른 큰 문제가 사이버 보안입니다. 배랑 육상 시스템이 점점 더 많이 연결되면서 해킹 위험도 같이 커지고 있는 거죠.
아,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겠네요. 특히 배를 직접 제어하는 시스템이 뚫리면.
맞습니다. 그 운영기술 OT 시스템이라고 하는데요. 엔진이나 항해 장비 같은 거요. 이건 한번 잘못되면 정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도 보안의식이 좀 부족한가요?
네, 의외로 기본적인 보안 수칙을 잘 안 지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항구에서 제공하는 무료 와이파이 같은 거 그냥 무심코 접속해서 쓰다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아, 기본적인 것부터 잘 지켜야겠네요.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 말고 사람이나 조직 문화 차원의 장벽도 상당히 크다고 들었어요. 아무래도 익숙한 방식을 바꾸는 거니까 좀 저항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그 변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리고 원래 하던 대로 하는 게 편하다는 그런 관성. 이게 정말 큰 장벽이죠.
이걸 깨기가 참 쉽지 않을 텐데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극복하려면 무엇보다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하고 지원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또 직원들 대상으로 충분히 교육하고 소통하면서 변화가 왜 필요한지 공감대를 만드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단순히 새 기술 도입하는 걸 넘어서 조직 문화 자체를 바꿔야 하는 거네요.
네, 상당히 어려운 과제죠. 그리고 또 현실적인 문제로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 그런 불안감도 분명히 있고요.
아, 그 점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의견은 어떤가요? 정말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까요?
대부분 전문가들은요,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완전히 대체한다기보다는 좀 반복적이고 힘든 업무는 AI가 대신해주고 사람은 좀 더 창의적이거나 복잡한 문제 해결 혹은 뭐 고객 관계 관리 같은 고부가가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러니까 보조하고 증강하는 역할을 할 거라고 보는 시각이 우세한 것 같아요.
아, 사람을 도와주는 쪽으로요?
네. 그 코식쉬리라는 분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었는데 AI가 당신의 일자리를 빼앗진 않겠지만 AI를 활용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와, 의미심장한데요?
그렇죠. 결국 AI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가 미래의 핵심 경쟁력이 될 거라는 뜻이죠.
그렇군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좀 흥미로운 우려도 제기됐어요. 만약에 직원들이 너무 AI 보세만 의존하게 되면요. 예전에 선배가 후배한테 직접 경험이나 노하우를 가르쳐주던
아, 그것도 일리가 있네요. 너무 편한 것에만 익숙해지면?
그렇죠. 장기적으로 보면 조직 전체의 역량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경고인 셈이죠.
규제나 투자 측면의 어려움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기술은 막 발전하는데 제도가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자유운항 선박처럼 완전히 새로운 기술 영역은 관련 법규나 국제 표준이 아직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죠.
그렇죠. 책임 소재 같은 것도 불분명할 수 있고.
네. 물론 안전을 위한 규제는 당연히 필요하겠지만 너무 지나치거나 나라마다 규제가 다르면 오히려 기술 혁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와요.
그래서 국제적인 협력이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국제 회사기구 IMO 같은 곳을 중심으로 글로벌 표준하고 규범을 빨리 만드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AI 도입하려면 초기 투자 비용이 꽤 들잖아요.
네, 만만치 않겠죠.
근데 그 효과, ROI라고 하죠. 투자 대비 수익률. 이걸 단기간에 딱 증명하기가 어렵다는 점도 있고요. 또 일부 기술 공급 업체들이 실제 성능보다 좀 과장된 약속을 하는 경우도 있어서 AI 도입을 좀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 이것저것 따져볼 게 정말 많네요.
네, 현실적인 문제들이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도전 과제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들을 보면 AI 도입 시도 자체는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연구에서는 응답 기업의 80% 이상이 이미 AI를 실험 중이거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하고 있다고 답했을 정도니까요.
네, 그만큼 기대감이 크다는 뜻이겠죠.
근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중에서 단 11%만이 파일럿 단계를 넘어서 실제 운영 환경으로 확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결과예요.
아, 11%요? 생각보다 훨씬 적네요.
네, 소위 파일럿의 함정이라고 하던데 실험만 계속 반복하다가 그냥 지지부진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 맞아요. 파일럿 성공 이후에 이걸 실제 현장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또 다른 큰 과제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이 함정을 피할 수 있을까요?
여러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건 역시 최고 경영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수적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직원들이 AI 시스템을 그냥 쓰는 걸 넘어서 이걸 정말 신뢰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과 변화 관리가 계속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결국 기술 자체보다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앞으로 AI 활용 방향도 그래서 아마 인간의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능력을 보강하고 도와주는 인간 중심 AI 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럼 미래 전망을 좀 더 해볼까요? 결국 이 모든 기술 발전이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앞으로 어떤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또 탈탄소화 노력을 계속하는 데 집중될 것 같아요. AI를 활용한 최적화, 자동화를 통해서 불필요한 낭비를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거죠.
네, 그게 당장은 가장 현실적인 목표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장기적으로 보면 뭐 자율 운항 선박이나 자율 주행 트럭 같은 기술도 점차 현실화될 겁니다.
와, 정말 운전사 없는 배나 트럭이 다니는 건가요?
네, 기술적으로는 점점 가능해지고 있는데 다만 소스들을 보면 당분간은 완전 무인 운항보다는 육상에 있는 원격 관제 센터 같은 곳에서 사람이 계속 감독하고 필요할 때 개입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아, 완전 자율보다는 원격 제어에 가까운?
네, 아직 기술적인 완성도 문제도 있고 또 안전 문제, 법규 문제,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거든요.
그렇군요. 여기서 피어 삼스 박사의 크리스마스 트리 비유가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 네네. 저도 그거 봤습니다.
너무 많은 개별 기술들, 그러니까 트리 장식품들이죠. 이것들을 각자 막 최적화하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정작 나무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해칠 수 있다. 뭐 이런 경고였잖아요.
맞아요. 개별 솔루션에만 매몰되지 말고 전체 공급망, 전체 시스템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는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결국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해운물류 디지털화의 궁극적인 성공 열쇠는 협업 그리고 생태계 구축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협업과 생태계요?
네. 이 산업은 본질적으로 선주, 화주, 항만, 운송사, 뭐 정부기관까지 정말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복잡하게 얽혀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맞습니다. 이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데이터나 기술을 좀 열린 자세로 공유하고 또 표준화된 방식으로 서로 연결될 때 그때 진짜 시너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요.
네, 아주 좋은 비유네요. 오케스트라의 다양한 악기들이 조화롭게 협연하는 것처럼요. AI는 이렇게 복잡한 생태계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조율하면서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아주 강력한 지휘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와, 오늘 정말 해상물류랑 운송 분야의 디지털 전환, 특히 AI에 대해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네요.
네,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몰아보면 디지털화는 이제 정말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효율성을 높이는 것하고 지속가능성, 그러니까 탈탄소화라는 이 두 개의 큰 흐름이 변화를 이끌고 있다는 점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된 거죠.
그리고 AI는 분명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뭐 기술적인 장벽, 또 조직 문화의 변화,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의 문제를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단순히 기술이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결국 인간하고 AI가 어떻게 협력하고 시너지를 내느냐에 그 성공이 달려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되네요.
여기서 우리가 함께 좀 고민해볼 만한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건가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했듯이 이 해운물류라는 산업은 본질적으로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거든요. 수십 년간 쌓아온 신뢰, 또 인간적인 네트워크, 이런 게 비즈니스의 기반이잖아요.
그렇죠. 사람 사이의 관계가 핵심이죠.
그렇다면 AI 같은 기술을 통해서 운영 효율성을 정말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것하고 이렇게 중요한 신뢰 기반의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 사이에서 과연 어떻게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아, 효율성과 관계 사이의 균형이요.
네. 혹시 기술이 그 효율성이라는 이름 아래서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여겨왔던 관계의 가치를 좀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지는 않을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하지 않을까요? 조직은 기술이 이런 인간관계를 대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하는 도구가 되도록 어떻게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을지, 이게 앞으로 우리가 계속 성찰해야 할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와, 기술의 힘을 빌리면서도 이 산업의 본질적인 가치를 지키는 그 균형 감각 정말 중요하겠네요. 아주 의미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관점에 조금이나마 새로운 자극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주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